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첫 번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징과 환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거 나중에, 시대의 말기가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시작되신, 그 종말의 시작의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 있잖아요. 숫자들 역시 상징입니다. 숫자를 있는 그대로 막 보시면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기가 쉬우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전혀 쳐다보지 않으시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신천지가 좋아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마치 우리는 무지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몽매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주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나 종말론적 묵시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666, 뭡니까? 666,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에버랜드 가서 여기 막 베리칩 받으면 이 사탄의 자식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나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이거든요. 편지거든요. 일곱 교회, 에베소, 에서, 서머나, 에서버드, 사빌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그 사람들이 베리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베리칩이 무슨 베리칩이 있어요. 당사자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어내가지고 마치 666은 베리칩이다. 아니면은 전에 뭐 유럽연합이다. 뭐 새로운 신흥 로마 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황제를 숭배했던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켜서 주로 이 666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백화점 가서 뭐 베리칩 받는다고 10개 받아보십시오. 지옥 가시나. 전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판들은 교회를 대항하는 심판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곱 가지 재앙들은 일곱의 재앙들은 교회를 향한 혹은 성도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계시록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신천지는 천국의 티오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또는 조급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만 천만, 뭐, 800만 그러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다 추리고 추려가지고 14만 4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온 세계에 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죠? 섬겼는데, 그것을 14만 4천 명에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티오가 이만큼이다. 천국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시록은 두려운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보호와 안전의, 그죠? 마음을 주시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분명하고 그리고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일곱 교회, 대표적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쓴 사람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그들의 안위를 묻고 위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혹시 잘못된 세상으로 빠지지 않을까 경계하는, 그래서 부드러운 위로와 좀 강한 위로, 이런 위로의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여러분, 때로 교회 다니다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수고를 아시는 거니까. 또 어떤 때는 좀 강하게 위로를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차들이 막 다니는 길에서 얌전하게 있지 않고 막 길로 뛰어다닌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세게 잡지 않겠습니까? 야! 정신 차려! 이거는 꾸중이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야,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시대적인 이익과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숭배에 빠져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큰일 나! 하면서 경고하시고 위로로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할 때 아이고 무겁고 엄중하구나. 예, 맞습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하나님 모든 말씀은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계시록 만나시면 피해가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지금 이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수신자가 되는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마지막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라오디기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첫 번째 라오디기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다고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앞에 여섯 교회는 그래도 주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너 인내를 안다, 참 잘했다 칭찬을 하셨는데 일곱째 교회는 다짜고짜 꾸중부터 하시는 겁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교회가 있던 지역은 아주 그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사람들이 그나마 그 시대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유일한 단점 하나는 물이었는데요. 예, 여기가 용인이고 뭐 흥덕이고 또 뭐 수원이고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에는 수원이 없었어요. 수원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큰 샘이 또는 강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는 찬물이 많이 솟아나는 그런 곳으로 유명했고요.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가면은 지금도 우리가 터키로 이제 성지 여행을 가게 되면은 거기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온천수가 나옵니다. 온천수는 어떻게 씁니까? 시원한 물은 마실 때, 그죠? 잘 쓰지만, 온천수는, 그죠? 가서 목욕하고, 뭐, 이렇게 치유할 때, 그죠? 몸에 피로를 풀 때, 이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샘이나 강이 없으니까,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로 이렇게 물을 공급받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수도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오는 과정에서 온도가 아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막 어지간하게 데펴지고 그리고 물에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들 꼭 그 냄새나는 물 같다, 역한 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행위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서 차갑다는 거, 그죠?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차가워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이 물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고 찬물은 찬물대로 시원하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쓸모가 있는데 미지근하고 냄새나는 물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물이 물다운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처럼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숲교회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중딩들이 따돌림 받는 세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 게임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욕설 안 할 때. 세 번째, 교회 다닐 때. 따돌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시원한 물이 되는 것이고 뜨거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하여 너를 토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음식과 혹은 음료를 드실 때 언제 토하죠? 나하고 체질이 맞지 않을 때 음식이 상해 있거나 그죠? 물이 아주 그죠? 이 좀 좋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거나 음식이나 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하루를 살아갈 지탱할 그런 그죠? 힘을 우리한테 공급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와 체질이 맞지 않고 너는 나와 하나 될 수가 없구나. 언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면서 교인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고 돈이나 지위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 두 개를 적당히 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지근한 사람들, 토하여 내치고 싶은 사람들, 나는 너와 하나 될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숲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토할 기분이 들 만큼 예수님과 체질이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을 버려야만이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가치는 해체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예비하는 그런 절대주의를 전부 상대화시켜버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선택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은 죽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진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야만 한다. 스티븐 허킹은 최근에 죽었으면서 유작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학자는 정직하게 본 것만 이야기해야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허킹이 과학자로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로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그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이 없는 세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행동이 아니죠. 주관적인, 그죠? 시대의 정신을 따라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물었죠.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물었죠. 어떤 가장 고상한 가치, 최고의 가치. 여러분, 어떤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장 14절 보시면 라오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아멘이시오. 아멘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뭡니까? 아멘, 아멘이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을 앞에 하시잖아요. 이거는 인간은 절대 못해요. 유대인들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언제 아멘합니까? 다 마치고 아멘하잖아요. 어떤 사람 만약에 이만희가 우리의 성령님이시며 그러면 아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멘해서는 안 되죠. 엉터리죠. 인간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멘을 끝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분의 모든 언어와 삶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진리를 더 바라십니까? 오늘날 한 사람의 가치와 인권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누구에 의해서 취급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의해서입니다. 진화론이 인간의 가치를 보여줍니까? 어떤 무신론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원숭이들 서로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싸우고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원숭이를 닮은 것이 아니라 아메바를 닮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았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기심과 비극과 탐욕과 억압과 요즘 말로 할 수 없는 범죄와 자기중심적인 사탄적인 그런 횡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형상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진리가 성경 외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구속의 진리만큼 확실한 진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실 때 단순히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대신해서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고 할 때 여러분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스티븐 하킹은 인간은 죽은 후에 고장난 컴퓨터와 같다고 했어요.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죽으면 흙에 묻혀서 흙이 되거나 아니면 화장장의 화로에 들어가서 두 시간 만에 재가 됩니다. 참 무가치하게 보이고 우리 몸을 죄송합니다. 짜서 기름을 만들면 비누가 몇 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참 물질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무가치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의 묻혔던 몸이나 우리의 불탄 몸이나 재가 된 몸이나 흙이 된 몸이나 그 어떤 상관 없이 우리의 죽었던 몸들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닮은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젊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영과 육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까지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와 진리. 먼저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시는 그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 내려놓고 세상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세상 친구들 앞에 가면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불분명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미지근한 모습, 주님이 토하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뭔가를 토하고 나면 아깝죠? 어머 아까워라 저걸 내가 토하다니 저 귀한 것을 토하다니 어머 저거 다시 먹고 싶다 뭐 이러세요? 아유 그러지 않으시죠? 토했을 때는 다시는 되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80년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장로교 총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결정을 했어요. 홍택기 목사라는 분이 총회장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등은 나와 여러 사람들은 말이죠.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신사는 일본의 황제나 혹은 일본의 침략자들을 숭배하는 지금도 일본 가면 신사가 있습니다. 예. 일본의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한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하다. 소회 13년 1938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여러분 이것이 마지못해서 억압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요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 교회당 팔아서 심지어 교회당 철문과 종탑 팔아서 그거 팔아서 여러분 일본군 지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기 부산의 송도 앞바다 가서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진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정말 주님께서 토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운 우리 선배들 한상동 목사님, 준암선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는 하나님 제1계명을 섬기는 제1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시다가 감옥에 가셔서 5년, 6년 자칫하면 죽으실 뻔했던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그분들이 그 감옥 안에서 한결같이 마음먹기를 나가서 신학교를 새로 세우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가 소속된 고려신학대학원 1946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역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의 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신학교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의 또 성도들의 삶과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을 주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타협 없이 차거나 덥거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오디기아 교회는 착각 속에 사는 교회였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기아 교회가 미지근했을 뿐만 아니라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 착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 큰 착각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나는 모자란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상인 길드,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 조합에 이렇게 가입해서 자기의 부를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찾아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잔치를 하고 아주 음란한 행위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실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각 차이죠. 예,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멀쩡해요.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누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게 정확하시겠죠. 이런 시각의 차이는요, 때로 치명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제 주님 앞에 서보니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와, 이거 정말 낭패 아닙니까?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 착각이라면 너무나 심각하고 그것이 치명적인 착각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 보실 때는 벌거벗고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나는 나를 볼 때 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부자고 나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저 같은 목사나 선지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 앞에서 와, 저 사람 진짜구나 보이는 것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이는 자기들이 갖춰놓은 어떤 것에, 뭐 그게 교회당 건물이든지 교회당 재정이든지 많은 성도들이든지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상을 대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생일대의 최악의 착오를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하란 말이죠.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올해가 도르트 신경 발표가 된 지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정말 우리 인간은 절대 절명의 완전한 절망의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의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다가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멸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매일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트 신조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의 거짓됨이 보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신실함이 되고 주님의 용납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3장 18절에 나오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세상에 금을 쌓아놓고 세상에 여러분 그죠? 계좌번호 만들어놓고 부동산 만들어놓고 와 내가 부요하다 생각할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금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보물이고 세상의 재물은 썩어 없어집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건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대하면서 쓰죽하신대요. 다 쓰고 죽자. 남겨놓으면 자식들 싸우잖아요. 재산 있으면 싸워요. 썩어요. 어디로 낭비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순수한 연단된 금을 여러분의 보화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면서 와, 이 옷을 보라. 이 면을 보라. 이 얼마나 우아한가. 수치스럽죠. 주님께로부터 흰 옷을 사서 정결한 옷을 사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 눈이 잘못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말려가지고 보이는 것에 쌓여서 착각을 일으키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여러분 새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 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항상 아 나는 뭐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 매너리즘 빠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믿음이란 것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나의 믿음은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다. 한국교회가 겉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규모와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수치스럽다. 너를 토하고 싶다 그냥. 하지만 여러분 그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시면 이 교회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많은 약탈과 손해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 아니라. 와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많은 것 잃어버리고 너무나 검소한 그냥 기본 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런 칭찬 들으시는 한숲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오디기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교회였어요. 3장 19절 보면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처럼 책망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 마음 약하셔요. 마음 약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2장 8절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때로 여러분을 회초리를 드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실패도 없고 모든 게 일취월장, 한 번도 걸림없이 지금 나가고 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경고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과 환도뼈가 부르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특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기는요, 꺾기예요. 꺾으셔요. 다 꺾고 나서 아 쓸만하네, 이제부터 쓰자 그러셔요. 근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막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잘나가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20절, 죄송합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접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제하는 말씀입니다. 영접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직도 문 밖에 계시죠? 예수님과 친밀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혹은 개인의 가정에 내가 들어가겠다. 뭐 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밥 먹어요? 좋은 사람과. 누구하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과 여러분 같이 먹고 같이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저 밖에 놔뒀어요.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중심에 들이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을 바깥에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비밀번호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열고 들어오시게. 여러분 아파트 이름이 왜 어렵죠? 시어머니 찾아오기 힘들도록. 그래도 흥덕마을, 아 참 효자들이 사는 것 같아요. 쉽잖아요, 그죠? 요즘 이름 짓는 거 보니까요. 반포 아크로리브 파크, 힐스테이트 클라시안, 좀 더 심한 것은 전주 에코시티 데스양 네스트. 절대 시어머니 못 찾아오시죠? 남편들이 왜 핸드폰 비번을 어렵게 만들어 놓을까요? 아내들이 못 보게. 다 열어놓으십시오. 오늘 저녁 가셔서. 내 마음의 비번이 어려운 이유. 예수님 못 들어오시게.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지성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라는 문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 가운데 오기를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내가 받은 이런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모든 빗장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과 함께 마시세요. 주님과 함께 드세요. 주님과의 교제, 이 친밀감은 우리 존재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존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세워놓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관계에서 주님과의 가장 친밀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소원은 내게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그죠?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소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그 소원이 떨어지자마자 나에게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께서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가지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징계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혼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지 마시고 주님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와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정말 그렇죠? 이 땅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숲교회 되시기를 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기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매일 우리의 삶에서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